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유와 평화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올바로 깨닫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도 저희들을 위하여 섬기는 분으로 오신 것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먼저 저희들이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을 다 같이 나눠서 읽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제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20절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한 사람 1절씩 이렇게 읽어나갑시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예수님의 탄생 전과 탄생 하신 날에 그 사건들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비유를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 배경과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들어가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토픽을 잡았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깥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우들은 알잖아요. 크리스마스가 그 로마 황제가 만들어 놓은 그 로마 그 페스티벌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날짜하고는 상관이 없다. 뭐 대표적으로 예수님 할례한 날을 1월 1일로 잡아놨어요.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로마 황제가. 그러면은 탄생은 25일이 돼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 전체 교회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동로마 제국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 오르토독스 철치는 싫어, 우리는 그거 안 할래. 그래서 자기들은 1월 7일로 바꿔버렸어요. 예. 태어나신 날이 1월 7일이 됩니다. 그리고 할례한 날이 15일이 되는 거예요. 1월 달.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사람이 그 arbitrarily 인위적으로 만든 날짜라는 것을 벌써 보이죠. 역사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1995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그 별들이 측정하고 별들의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시간으로 계산하는 그 이름이 뭐였죠? 베가스인가? 그런 게 만들어졌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아스트로로지스들이 그걸 많이 쓰고 아마 NASA에서 이런 데서 쓴 것 같아요. 그 말은 그 컴퓨터에 넣어버리면은 성경 기록대로 넣으면은 창세기 1장 1절 첫째 날 창조한 날짜까지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들어가면은 그래서 BC 4001 4001년 전이다. 그리고 주일날이 창조 시작이니까요. 금요일날 끝나고 토요일날 쉬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큘러 사이언티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 가운데 유진 W. 폴스틱스라고 하는 일반인 고학자인데 어디에 속해 있지 않아요. 이분이 약 30년 동안 그 공부를 여기 요보임 출신의 과학자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구약 성경 전체의 연대기를 만들어낸 엄청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직까지 그 구약학자 중에 구약 연대기 중에 남쪽 유다가 언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언제 성전이 멸망하였는가, 끌려간 지 11년 후에 멸망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BC 587년이나 586년이라를 다투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학파가 두 개입니다. 587년을 강조한 학파가 있고 BC 586년을 강조한 학파가 있어요. 두 사람 다가 쟁쟁한 대가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스쿨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 프로페서 폴트스틱이 나타나가지고 1995년도에 그 만들어준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니까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BC 586년. 그 요일과 날짜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루너 음력을 씁니다. 1년을 하루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음력을 쓰니까 유대인 음력으로 계산해서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태어난 날짜를 찾아내고 세례요한이 태어나서 약 5개월이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짜를 찾아내고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동방 즉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왔던 그 박사들이 별을 보았던 별의 현상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85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그 주피터, 그 목성이죠. 주피터하고 셀은 셀은이 뭔가 금성인가 화성인가 토성입니까? 네, 그 두 개가 같이 만나는 게 854년마다 한 번씩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게 나타나서 동방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도록 보이니까 지구가 자전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걸 찾아내서 그 날짜를 찾아낸 겁니다. 그렇게 하고 헤롯 왕에게 찾아왔을 때 별이 사라졌다가 헤롯 왕궁에서 나왔을 때 다시 별이 반짝이는 걸 보는 현상까지 계산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도 당연히 찾아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구약학자들이 연구 안 했던 것을 이분이 찾아내고 신약학자들이 연구 못한 것을 찾아내서 연대기를 정확하게 찾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유대인들에게 그 레바이들에게 유대인 점성학자들에게 가기 전에 한국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한동대학교가 생긴 해 이분이 한동대학교 초대를 받아서 1년 동안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대학교에서도 총장도 시작해서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닌가 무슨 이런 게 있느냐 왜 구약학자들이 아직까지 BC 587이냐 586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 586년 날짜가 딱 정해버리니까 그렇지만은 그때 마침 카이스트에 있던 그 김명현 교수가 강의를 한동대학에 와서 하다가 이분을 만나서 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그 김명현 교수가 이 폴스틱 교수한테서 자료를 받아서 이제 자기도 그 소프트웨어에서 돌려보니까 정확한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과학자 한 사람이 증명을 해준 겁니다.
그게 왜 그 며칠이에요? 지금 날짜가?
이게 정확한 날짜예요. 유대인 달력으로 2월 28일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 그레고리안 음력으로 하면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 5월 14일이에요. 네. 이렇게 딱 날짜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음력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이 오묘하게 하신 게 유대인들이 아랍 사람하고 1948년 독립하고 나서 세 번을 싸웠는데 세 번째 전쟁이 1967년 6.1 전쟁이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그 애굽하고 뭐 레바논하고 졸단하고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preemptively 먼저 공격하는 팀을 비행기에 가서 다 포탄을 터뜨렸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안식일 끝나자마자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방어는 방어, defense system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돌려놓아요. 그렇지만 active attack은 안식일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거 안식일 전에 끝나게 달라서 6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Six Days War가 됐죠. 그때 찾아낸 게 동고협익을 찾아낸 겁니다. 그때 빼앗았어요. 곤란고원하고 빼앗았는데 그 날짜가 바로 음력 2월 28일 예수님 태어난 날짜와 같아요. 그런데 1967년도에는 그게 6월 6월 그게 5월 14일이구나. 양력으로 5월 14일이었어요.
따뜻한 봄날에 태어나셨네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초여름과 늦가 네. 늦봄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 6일 전쟁의 마지막으로 통곡의벽을 차지한 날이 5월 14일 양력인데 음력으로 2월 28일로 결정이 나서 해마다 음력 2월 28일을 기준으로 예루살렘 데이를 만들었어요. 왜 예루살렘 성을 처음 동고의벽을 찾아냈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음력 2월 28일을 용 예루살렘 대업 예루살렘 예루살렘 데이가 지금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 말은 6일 전쟁 승리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동고의벽을 찾아낸 날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양력은 바뀌겠죠. 2월 28일이니까 올해는 5월 22일이 음력 28일이었어요. 그 말은 정확하게 주님이 태어나신 2026년이 지난 거죠. BC6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해니까. 예. 그리고 헤롯 왕은 2004년도인가 죽었어요. 예. 그건 제가 2페이지에 써놓은 거니까 그때 읽도록 합시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이 공부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 몇백 년 동안 알아왔던 즉 로만 캐톨릭이 국교로 바뀌면서 만들어내기 시작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잘못된 믿, 잘못된 신화들을 정리하고 성경 자료를 통해서 20세기 말에서 21세기 과학자들이 소프트웨어를 돌린 정확한 날짜를 돌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가정집이 여관이 가득 찼다는 개념은 없어요. 우리 한글 개혁번역은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베틀레헴의 대부분이 요셉과 마리아의 친척들이 삽니다. 그 친척들의 먼저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다른 친척들이 다 게스트룸을 써버렸으니까 이분들은 게스트룸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패밀리룸에서 아기 낳을 날을 기다리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친척이 그 동네에 있는데 오늘날 지금 모텔이나 호텔에 간다. 그것처럼 impolite한 게 없어요. rude한 게 없어요. 그 친척 뺨을 때리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자기들은 패밀리룸에 자면서 게스트룸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게스트룸은 밖에서 문으로 들어가게 되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그 게스트룸들이 베틀렘에 다 차버렸어요. 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이름이 바로 시저 어거스투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이겼나요? 클레오파트라 남편을 이겼어요. 옥타비우스를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전쟁으로 너무나 돈을 낭비했으니까 조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머릿수를 계산하는 센서스를 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유다 땅 베틀레헴아 너가 유다 골중이 가장 작지 아니하냐 그 너희 가운데서 유대인의 왕이 나리라 하는 예언을 이루려면은 저기 170마일 떨어진 나사렛에 사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는 분이 베틀레헴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 세계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의 예언이 이루도록 로마 제국을 만들어서 첫 번 황제를 이집트 대군하고 싸워서 이기게 한 어거스투스가 그것을 가져가게 한 겁니다. 이제는 계획을 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사람이 칼레오파트라하고 옥타비아스를 이겨서 완전히 전 세계 문명 세계를 점령하여서 초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전쟁으로 나라 돈이 없어진 것을 메우기 위해서 모든 칼라니에다가 세금을 걷게 하겠다. 그럼 머리 숫자를 헤아려야 세금을 거두니까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센서스에 다 레지스터를 하라.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2장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나눠준 교재를 읽습니다. 1번 베들레헴은 다윗왕의 후손들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다. 아, 마리아도 다윗왕의 후손입니까? 그랬습니다. 다윗왕의 아들이 여러 명이 16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4명인가 있었어요. 첫 번 아들은 죽었어요.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 다음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후손이 요셉이에요. 솔로몬 동생 네이턴이 태어났어요. 그 후손이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솔로몬의 후손인 요셉의 족보였다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네이튼의 사유당의 다른 아들 네이튼의 후손인 마리아의 족보예요. 이 두 분 다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이 다윗당의 후손이니까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갔다. 마리아도 거기 친척이 있어요. 둘 다가 한국으로 치면은 호적등분이 베들레헴이 있으니까 그게 자기 조상들이 내려온 다윗당의 도시예요. 로마 제국의 아우스투스 퍼스트 킹, 퍼스트 엠퍼러입니다. 명령에 따라 인구 조사를 했다. 왜? 돈을 거두기 위해서, 택스를 붙이기 위해서 고향 유다 프라빈스에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레지스터를 해야만 됐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주 가장 노스 파트죠. 갈릴리 프라빈스 그 산동네인 나다렛 동네에서 유다주의 베들레헴으로 인구 조사 등록을 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그 당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pregnant 하여서 giving birth 할 시간이 다가왔다. 2번 유대인들의 카스텀에 따라서 고향의 친척들 중에 한 집에 가서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데서 온 요셉과 마리아보다 먼저 도착한 방문객들이 모든 요셉과 마리아의 친척들 손님방을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의 여관에서 묵는다는 것은 베들레헴 그 친척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친척 중의 한 집에 손님방이 이미 사용되었기에 요셉과 마리아를 자기 집의 거실 family and living room 가장자리 부엌에 머무르게 하였다. 이 부엌은 그 메인절 말구유와 함께 있었다. 이제 아까 보내드린 그림에 나와있죠. 여러분 옆면과 위에서 찍은 그림이 있는데 위에서 찍은 그림에는 뭐가 있어요? 메인저하고 두 개가 있었죠? 왼쪽 편에. 예. 그쪽에는 벽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말들이나 노새가 고개를 들고 메인저에 먹으면 눈으로 집주인하고 다 마주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동물들을 이렇게 학대하지 않고 또 겨울에는 이 애들이 온기가 동물들에서 나오는 게 방 안을 또 태워줘서 도움이 돼요. 예, 그만큼 동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날 노새도 쉬게 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게 챙겼습니다. 가족처럼. 예. 3번 요셉과 마리아가 머문 집은 그 당시 가난하지만 평범한 일반 농부들의 집으로서 거실 리빙룸 가장자리에 그 왼쪽편 그 엣지 쪽에 부엌과 메인저 구유들이 같이 있으며 가장자리에 있는 부족문 밖에 계단을 내려가면 마구간이 있는 간단한 구조다. 즉 집 밖에서는 비탈길의 아래쪽에 지하실 쪽에 있는 마구간 문을 통해서 가축들도 들어가 사람들이 들어가서 마구간의 오른쪽 계단을 서너 계단 올라가면은 방문이 열려서 거실이고 부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림 보니까 이해겠죠? 그러면 손님방은 아예 밖에서부터 직접 들어가게 돼 있어서 거실에서는 문이 없어요. 손님방으로 가는 문이 없어요. 그 정도로 손님을 제대로 잘 챙겨주는 그러한 팔레스타인의 뭐 아랍 사람들도 버두인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유목민들이라서 천막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좀 개념은 달라요. 4번 리빙룸의 가장자리 마곡간 쪽으로 구유가 보통 두 개나 세 개가 있는데 부엌도 거기에 있었다. 물론 그 피탈길의 아래쪽에 있는 마곡간에서 위에 구유 쪽으로 열려있다. 오픈 월입니다. 그쪽은 가족들의 따뜻한 것을 겨울에 거실에서 자면서 가족들이 느끼게 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가진 구조다. 이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잠깐만. 5번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당연히 그 당시에 거실 안에 있던 말구유가 가난 아기들의 침대로 쓰이기도 했기 때문에 깨끗한 칩을 깔아가지고 채워진 폭신폭신한 구유에 가난 아기들을 여기 포대기 스와들링 클라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정확한 이름이에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다 거기다 싸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다 이렇게 해놔요. 그게 다 커버가 되어 있는 폭신한 침대가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해서 거기에 들어갔다 뭐 유니크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포대기에 깨도 덮어서 뉘었다. 6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아이위티니스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 즉 그 집 여자 주인도 그렇고 왜 여자 애기 낳을 때는 다 남자들을 밖으로 나가니까 조산모, 미드와이프, 그 동네 몇 사람 찾아온 사람들 말이야 친척들이겠죠. 예,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나는 것을 도와주고 지켜보았다. 7번 봄철 어느 날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압니다. 유대인 항상 루너 캘린더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30데이즈예요. 예. 그 예수님 태어난 BC 6 때는 2월 28일이 그레고리안 우리 양력으로는 5월 14일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1948년이 언젠지 아세요 혹시? 독립기념이 5월 14일입니다.
예. 예수님 탄생하고 같은 날이네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6.1 전쟁도 그때 아니었을 거예요. 날짜를 안 맞추려고. 독립도 그날 안 하고 그 후나 그 전에 했을 거예요. 근데 다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수님의 탄생하고 맞춰놓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가 심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게 자기들은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 태어나신 날짜고 맞춰놨는데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프로페서 폴트슈티가 이걸 결국은 유대인 제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인 레바들한테 넘겨줬어요 자료를. 유대인들이 그때부터도 이제는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끔찍한 거예요. 아니 나사렛에 있는 야슈아가 전부 다 거기에 날짜가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 레바이들이 이거 시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쉬쉬해버렸어요. 공포를 안 해줘요. 예. 네. 봄철 어느 날, 그런데 어느 날 치면은 올해 같으면 5월 22일입니다. 기억납니까? 제가 나사렛이나 갈릴리 호수가 미국 지도에서 어디쯤 된다고 해서 샌디에고쯤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베들레헴은 거기서 적어도 1도 더 내려가요. 북이 39도에서 40도도 안 돼요. 그럼 멕시코입니다. 포근하죠 날씨가? 봄철이에요. 당연히 늦봄이거나 초여름의 날씨입니다. 왜? 가을에서 겨울에는 다 마국간 애들을 넣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크리스마스 로마 제국이 만든 12월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방금 태어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동방 박사들이 나타난 별은 주피터, 목성하고 토성, 세이튼이 겹쳐서 그 하나의 빛나는 별로 보였던 현상인데 이 역사적 사실을 밝힌 분은 한동대학교의 유진 W. 폴스테이트 교수다. 이분이 요벤 출신 두 사람의 과학자 함께 세 사람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것을 카이스트의 김명현 교수가 자료를 받아서 계산해보니 BC 6 유대인 달력 이야르입니다. IYAR 이야르라고 그래요. 이게 2월달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2월 28일 날 그날 태어나신 날짜가 나왔어요. 따라서 요즘에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보통 양력 3월이나 4월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정확한 날짜 계산을 할 때 우리 음력으로는 5월달이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6월 초도 있어요. 보니까 제가 2025년까지 보니까 6월 초도 있어요. 보니까 그 당시 목자들은 일반 동네 사람들과 양주인들에게 사기꾼들이다. 믿지 못할 사람들도 인식되었다. 여러분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임플로이들이 도둑질을 제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보통 예산 계산할 때 경비 러스로 보통 5%를 만들어놔요. 도둑이 훔쳐간다는 계산해놔요. 예. 지금 21세기도 미국에서나 다 그렇게 해요. 러스를 계산해둬요. 이미 임플로이들이 훔쳐가고 손님이 들어와서 훔쳐가고 그렇게 다 계산해둡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장녀들과 조세 돈 거두는 그 로마 그 임플로이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받아서 자기 돈을 챙기는 그 텍스 컬렉터들하고 여기에 셰퍼드 살인자 강도들과 같은 자리에 가장 로클래스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들 역시 베들레헴의 가난한 사람들 중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목자들의 집 구조나 예수님께서 태어난 사람들의 집의 구조나 거의 비슷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웰컴을 받고 태어나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사인이 이것이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어린 남자애가 태어난 사인이 이것이다 했는데 사인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는 스바들링 클럭. 너희들 애들 태어날 때 싸준 그 호대기에 쌓여 있을 거다. 두 번째는 메인조에 들어가 있을 거다. 목자들 머릿속에는 다윗왕의 후손인데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부잣집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우리 집 애들처럼 태어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이 용기를 얻을까요? 더 겁을 먹을까요? 용기를 얻죠. 왕궁에 태어나거나 부잣집 같으면 자기들은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애 포대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싸는 포대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메인조에 담는다. 그러면 자기들이 집이 똑같으니까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그럼 우리가 가도 노후를 안 하겠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그것을 천사가 사인으로 이야기했어요. 강보의 사인 아기가 구유에 있는 게 너희들의 사인이다. 겁먹지 마라. 너희들과 같은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너희들 가더라도 사기꾼 외화 하고 막을 사람 없다. 가봐라. 이렇게 된 거죠.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가난한 집에 구유, 메인주에 누인 아기가 흔한 포대기에 쌓여 있을 메시아로 만나게 된다는 천사에 전해준 사인은 목자들에게 용기를 넣어주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왕궁이나 부잣집이 아닌 가난한 집을 찾아가서 거절당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목자들이 9번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신 집을 방문을 해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과 누우신 곳을 보고 이 가난한 집주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구나. 이걸 알았어요. 왜? 강보에 깨끗한 지푸라기를 다 깔아놓고 깨끗한 스와들링 클로트를 애기에게 입혀도 애기가 거기에 들어있었으니까 목자들은 어 제대로 했네 우리 애들 태어나게 하듯이 제대로 했네 하고 만족한 목자들은 집주인에게 불평이나 불만을 안 했어요. 왜? 메시아란 분이 태어났는데 함부로 했다면은 목자들은 자기 집에 모셔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늘에서 온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Heavenly Orchestra의 코러스가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딱 한 번뿐이었어요. 그 사건은. 우리는 시즌을 티켓을 사고 몇백 불을 줘도 구경 못 하는 거예요.
What was that?
Heavenly Chorus.
천사들이었지.
그렇지. 그 목자들 말고는 누구도 못 들었어요. 이 세상에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어요. 그 모든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집주인이나 와 있는 그 여자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딱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목자들이. 그리고 목자들이 first evangelist, 첫 번 전도인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본 것을 만족하지 않았다면은 즉 집주인이 함부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에게 함부로 했더라면은 아마도 자신들의 집으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모셔갔을 것이다. 왜? 자기들이 천사한테 들은 이야기하고 눈으로 보고 들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이 메시아를 너희들이 이렇게 친척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했더라면 자기 집 모셔갔죠. 왜? 똑같은 집이니까. 그런데 제대로 잘했으니까 그 집에 모신 것을 만족하고 자신들이 방문한 집에서 본 것에 만족하고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이 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해서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도둑과 사기꾼들인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일 먼저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오늘 저희들이 공부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이제 그 프로페서 포트슈티에서 그리고 여기 요브엠 출신의 과학자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날짜뿐 아니라 구약시대 모든 연대에 다 밝혀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구약학이나 신약학계에서 안 알려졌느냐? 그 알려지면 자기들이 쓴 논문이나 책이 다 망가지고 쓸모없어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죠. 아마 정동성 교수님은 그런 스토리를 좀 알 거예요. 어디서 뭐 유명한 약이 나온다. 그래 큰 파머스리컬 컴퍼니들이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약을 사가지고 묻어버려서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연구결과 갖다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분명히 이 세상에 그런 일 많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제일 유명한 회사가 뭡니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예요. 그 테슬라가 사람 이름이잖아요. 머스크의 조상 이름이 아니고 토마스 에디슨하고 같은 시대에 있던 천재 중의 천재 미스터 테슬라예요. 테슬라의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왜? 에디슨이 특허를 만들어서 자기가 돈 벌어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토마스 에디슨은 발명이 유명했지만 테슬라를 많이 훔쳐가고 테슬라에게 협조를 바래서 받은 것을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전체에 테슬라의 마토는 이거였습니다. 전 사람 이 세계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should be free. 에디슨은 그건 싫었죠. 자기는 특허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지금도 에디슨 전기회사 있잖아요. 동부에 가면. 그러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 신앙계에서도 이 진리를 눈으로 보고도 자기들의 개인의 욕심이나 명예 때문에 일부러 늦고 왜 모른 채 한다고요. 저 자신도 뭐 구약경과 신약을 배울 때 이 디베이시 BC 587이냐 586이냐라고 싸웠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고집하고 있는 게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밝혀진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오와에 계신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 아들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책을 주문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같이 공부를 하려고 책을 받아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감당 못할 거가 돼서 제가 그래서 우리 그걸 공부 교재를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참고 자료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학교나 우리 그 신약학 컨퍼런스에 가면은 아직까지 디베이트 하는 거는 우리는 종결난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게. 예. 생각할 점을 봅시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아, 예수님은 그 당시에 버림을 받던 사람들에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오셨구나. 그러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하는 말을 못하게 막아버렸다. 그죠? 우리 마태복음을 봤어도 누가복음을 봤어도 예수님의 조상들을 모았을 때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은 다 일어난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 말할 사람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란 것이 가난이 자랑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정하지 않는다. God is no respect for person. 누구를 세상 사람들이 가진 무엇으로 있다고 인정하고 하는 그런 partial한 분이 아니다. 이건 확실히 우리는 지금 다시 밝혀지네요. 감사한 일이죠.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어떠한 그 에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면은 회개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레바이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즐겁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그 덕을 보아서 인정받겠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아까 그 미스터 테슬라처럼 아직까지 신약 구약의 학자들이 이 진리를 알면서도 묻어버리고 등한시한 걸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기들의 명예나 그런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걸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받아들이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준비된 것을 이제야 과학자들도 정확한 날짜까지 알므로서 성경에 쓰여진 마태나 마가나 누가의 기록들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정확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서 오히려 죄를 지적할 때 즐겁게 그 죄를 고백하고 받아들인 그 어린애 같은 심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갈수록 커질지언정 세상의 것으로 폴루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